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충분히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세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올바른 복음을 받았고 올바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벌써 2000년 전인데도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갔고 거의 대부분이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또 이 자연적인 많은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언급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만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여 개국의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고 아주 빠르게 세계복음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제자를 찾고 또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대륙을 도우면서 전달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처참한 가운데 있고 그 인간들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셨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구원을 받는지가 성경은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의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 안에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고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어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이유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그 이유처럼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거나 희미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많은 부분의 번영신학과 또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는 다시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주의 십자가, 그 필, 그 보혈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정말로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했는데 재정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상에 우리 한국 땅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십시오. 그게 자신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한 삶인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믿는 자의 어떤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되고 올바로 믿고 또 믿음의 어떤 삶을 살 때에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 이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2000년 뭐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깊은 예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무나 깊은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였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은 존재였다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근데 그 모든 축복을 일시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시에 잃어버린 사건은 딴 게 아니라 언약을 어겨서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런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머리가 아닙니다. 이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거구나라고 내가 우리 스스로가 이해되어지고 계시되어질 때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많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달리 정의하기 때문에 교회 접근 방법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타 100여 개국의 제재를 세우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예를 들면 쿠바라든지 아니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이슬람권의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가봅니다. 가보면 그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의 어떤 이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아무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삶을 조금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추구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면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거의 접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래?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신비한 경험하면서 그 현실을 조금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돼야 되고 능력을 받아서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서 나를 무시하는 저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막 밉니다. 교회 복음이 죄송하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힘 문제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교회에서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예. 인간의 문제가 건강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니까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부분이 사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또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게 성경 내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지금 현재의 상태들 그게 어떠냐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생령이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처음부터 생령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정상이고 행복하고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버림받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예,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전자제품 같은 일이 부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면 기능할 수 있지만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던 그가 영적으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 자체가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이미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38절이나 창세기 5장 3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또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였습니다.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우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에 사실은 매여 있습니다. 자유한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세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사단의 자녀고 사단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입니다. 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뭐 하지 못하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고 왕이었고 영적인 존재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의 그리스도의 비슷한 그런 존재였던 자가 갑자기 종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불이 나서 모든 집을 다 태웠다고 생각합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이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로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는 그냥 이웃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이었다가 이웃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였다가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창조의 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 빛이 등장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영원한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캄캄하죠.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어둡고 생각적으로도 어둡고 미래도 어둡고 관계도 어둡고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보자 막 발버둥치는 과정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막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다 도달하면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도달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것이 공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면에서 성공하고 나서 무너집니다. 육신적으로도 무너지고, 마음적으로도 무너지고, 또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뭐가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이 공허한 가운데 계속 삽니다. 공허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더욱더 답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그 짐, 여전히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홀히 여겨 경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물러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시를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계속 매를 맞는 모습입니다. 온 머리부터 온 마음까지 머리 병들고 마음 피곤하고.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한 곳이 없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부 다 상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계속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물러가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실상 어찌하고 이제 그러면서 괜찮게 살면 모르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두들려 맞는 겁니다.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참한 상태죠.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멀쩡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어떤 그런 저주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버린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밖에 없는 계속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인생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나온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예,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사실입니다. 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정한이 치고 죽은 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반드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 이외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많은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존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예, 뿌리 뽑힌 나무가 그때부터 시들고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정상이고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면 그때부터 죽음, 그때부터 고통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딴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목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양인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이제 노예로 있었던 삶입니다. 노예에게 어떤 문제가 없겠냐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안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기록되었습니다.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어부부터 비롯해서 왕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쭉 기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예.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더욱 어두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관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아니면 특별한 뭐 남들이 없는 이렇게 영적으로 좀 심각하게 드러난 그런 어떤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서부터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누가 메시아냐는 거죠.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인간의 어떤 상태에 대한 얘기와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